분위기가 제가 저도 앉아 사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마태복음 오늘 10장 할 차례죠.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우리는 그 자꾸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받은 은혜, 앞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시대의 모든 그 은혜는 결국 유대인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먼저라는 사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다윗과 하는 언약이 먼저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전혀 들어보지 못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비춰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을 열어야만 성령께서 비춰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그 교리는요, 사도 바울 서신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교리와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그 이후에 적용되는 교리와 지금 휴거되기 전에 은혜 시대에 지금 적용되는 교리를 잘 구분해야 돼요. 분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아까도 그 젊은 청년이 요한계시록 혼자 읽다가 막 겁이 나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진노를 무차별하게 막 그냥 뭐 7인, 7나팔, 7대종 막 그래서 막 퍼부시는데 자기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게 어느 시대인지 모르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그렇게 퍼부는 걸로 생각하니까 혼동이 온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럴 때 성경을 잘 나누어서 보라 그러면서.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휴거되고 여기는 믿지 않고 악한 자들만 우글우글거리니까 그 대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안심을 하는 눈초리를 보내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보고 특별히 그리고 이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받아들여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하는가 하면은, 구원받고 안 받는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되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귀찮아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공부하는 자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그 부닥칠 때 이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학교 다니고 뭐 대학원 다니는 사람한테 아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저 가서 일하면 뭐 불안하게 햄버거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럼 뭐 그렇게 공부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지 그 성명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나서부터 그냥 학교도 안 가보고 그냥 그 전방에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아이가 그렇게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법관이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거를, 내가 받은 이 진리를 잘못하다 하면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린다고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뭐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주님 따라다닐 때 질문할 때 그것을 알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떡하니 꼬탈을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꼬탈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못 먹는 떡, 침이라도 뱉어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를 잘 봐가지고 설명해줘야지. 동기를 잘못 보고 설명해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그냥 오해만 받고 그러다 보면은 나까지도 상처받고, 그런 경우.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아까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한테는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먼저냐,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더 연장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 퀘션을 갖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면 퀸션 가질 때 혼자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다가 깨닫게 된다고요. 깨닫지 못해도 결국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도 한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10장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이제 24장에 가게 되면은, 정말 24장은 정말 아주 극도에 달하죠. 아주 마태복음 2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내가 씹어 삼켜야죠. 이빨을 하면서 못 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까지 가면은요, 그때는 완전히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잘 씹어 먹어야 된다고요. 거의 뭐 가장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그 10장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는 이제 주님께서 그 열두 제자, 사도들을 이제 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자기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여기 우리가 성경 한마디 한마디 말이죠. 여기 보면, 열두 제자를 불렀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모든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병. 모든 병이 뭐죠? 그분들 앞에 가면은 병이 치유받지 못할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었더라.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이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다 고쳐줬죠. 주님이 고치려다 뭐 실패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뭐 그래도 은사 받은 분들이 고치다가 아, 안 되니까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누구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권세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지금 실은 그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자기 병도 못 고쳤죠. 디모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의 위장병도 못 고쳐가지고 포도주를 미스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플 때 기도할 때 고쳐줍니다. 그러나 얘기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고쳐주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의사들 하나 못 먹고 살죠. 요즘에 어디 가든지 다 그냥 고쳐주니까 그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불러가지고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5절 바로 위에 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여기에 모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103편 시편 103편 가봅시다. 성경에 다 통하죠. 시편 103편 3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케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거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됐죠. 용서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신 거 언제 됐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모든 병이 고쳐졌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임명됐을 때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병이 고쳐졌죠.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죠. 그리고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보여줍니다. 표적으로 보여주죠. 요즘도 보여주고 증거도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이 다 고쳐진 게 아니죠. 누구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망한단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아프기를 원하시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참 정말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병든 자로서 기도한 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는 그 주님께 맡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안 돼도 실망할 필요 없죠. 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생하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낭패 실망하고 원망도 하고 막 몸부림치다가 닿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주님 오실 때 해결된다. 이거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신앙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바라보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데 그건 언제 되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됩니다. 고난 겪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주님밖에는 소원이 없죠. 이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이런 말세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가장 튼튼한 신앙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극형을 당하면서도 사업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면서도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고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병과 모든 할검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전 12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병 고치는 은사들을 줬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12장. 고린도전 12장, 그것이 안 한 거지만. 12장 9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이게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병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은사들을.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역사가 안 되는가 하면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팠다가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은사들을 너무 남용하고 그거를 그냥 돈을 받고 사용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뺏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내에서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라고, 그 몸을, 몸이 그 하나의 몸으로서 치유하는 손이 되라고 그렇게 줬는데, 그걸 내가 무슨 큰 능력이라 받은 것처럼 그러다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그거를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안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무슨 큰 능력이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잘못 교만하다 보면 막연을 속아가지고 점쟁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께서는 열두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권세를 주고 이미 말씀을 다 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셨죠. 물론 가룟유다 한 사람은 이제 막이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병 고친 것은 병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주님이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병 고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바로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병에 문둥병도 포함되는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는 문둥병은 신약시대의 죄인이거든. 죄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까지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증거 표적을 보여준 거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매일 몰려들었죠. 뭐 오기만 하면 치유받으니까, 오기만 하면. 그러나 그분은 떠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을 증거하러 왔지, 전달하러 온 것이지, 이거 한 곳이 아니다. 어? 그래가지고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즉,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사인을 나타내보고 저들이 자기를 믿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서 그분들이 계속 따라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왕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저들의 배고픈 까닭이다. 뭔가 이 현대 육신에 지금 불완전한 육신 상태에서 뭔가 취하려고 그러려고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막는다 이거죠. 가신다 이거죠. 진짜는 그분이 진짜 앞으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걸 진짜 믿을 때까지는 주님은 피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일어난가 하면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님 피한다니까. 옛날에 주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 사람들을 엄청나게 따라왔던 주님은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다고요. 도망갔어요. 지금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주님 아닙니까? 네. 주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죠. 이제 2절 보게 되면 그 열두 사도도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그 형제 안드레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 별명 같은 베페요, 가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이시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들아. 그분 성경에 뭐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봐도 그렇고 하여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저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때로는 순서 바뀔 때도 있어요. 요한.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지금 천주교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형제가 없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더 이상 안 났다고 그래요. 응? 안 났다고 그러는데 야고보가 몇 사람 나는 거죠? 세 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둘째는 첼조딘 야고보, 셋째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 그래서 그 갈라디아 1장 19절 보면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젖동생. 젖동생은 뭐 같은 젖을 먹고 살았다는 거니까 마리아의 젖을 같이 먹었던 얘기니까 마리아가 낳았다니. 근데도 성격을 싹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이제 마리아는 절대로 예수님 낳고도 아이 난 적이 없다. 그리고 요셉하고 동침한 적도 없다. 성녀다. 그래서 그분은 죄도 없는 분이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예.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들을 만날 때 갈라디아 1장 19절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이걸 보셔주면 되죠. 갈라디아 1장 19절.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개신교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리적인 거 저도 모르죠. 뭐 교리 공부를 하나요 어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무턱대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지 뭐 대부분. 예.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주의 아우다 그랬죠. 주의 아우. 예. 분명히 주님의 아우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그 5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 보내시면서 그 하신 얘기 보내시면서. 근데 이제 우선 그 꼭 나기 전에 사도라는 게 우리 잘 알지만 어퍼슬 아닙니까 어퍼슬? 근데 어퍼슬인데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서 헬라말로 얘기하는데 그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 라틴어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보낸다는 게 미시오거든. 그래서 미션 미션 그런 거야. 성경에 미션이란 말이 없잖아요. 선교란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 라틴어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교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그걸 합시다.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어퍼슬 사도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분명히 열두를 보내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이 뭐죠 이게?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천국 복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건 뭐죠? 은혜 복음. 왕복음 전하면 큰일 나요 우리. 왕국 복음 전하는 이단이야 이단. 잘 알아야 돼요. 왕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걸 우리가 그걸 아는 거지. 우리가 전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 복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테이프도 함부로 누구한테 안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계시키려는 것이라. 은혜 복음을 일명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앞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자로서 지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정치학을 왜 전공합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학을 하려면 그 안에 사회학도 있고 그 안에 별게 다 있다고. 그 안에 정치하려면 필요한 게 다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에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Are you ready? 그러면 Yes, I'm ready, Lord. 그리고 Honey, 신랑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그냥 깨째지지 해가지고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I don't know.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뭐 울릉도에서 어느 처녀가 정말 무식한 처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 13년 동안 막 의사하고 결혼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진짜 응답이 됐어요. 의사가 실연을 당해가지고 그냥 너무 슬퍼서 혼자 섬으로 가서 이제 진료한다고 갔다가 거기서 붙잡힌 거야. 그래서 결혼했다고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물론 그 의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정말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게 무슨 뭐 손 붙잡고 막 기도하듯 휴가되려고 뭐 그게 준비가 아니고요. 진짜 말씀으로 완전 준비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구비가.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물론 왕이 배척을 당하고 죽으셨죠. 그때 주님이 명하신 것은 이거는 천국 복음이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 그 뭐죠? 왕으로 등, 그 뭐 말대로 됐잖아요. 주님이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왕으로 오셨나요? 그러면 나귀를 가져오라 했잖아요. 나귀 제자들 보고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왕이 쓰시겠다. 이게 하나님 쓰시겠다 하라. 그러다 내줬잖아요.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나귀 만드는 게 새끼 데려왔거든요. 그 주님이 딱 거기다 안내어 놓고 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나뭇잎을 가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 아이고, 왕이라고 그래서 왕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입성할 거를 미리 모여 보내준 건데, 그게 주님께서 천국에 가까운 거죠. 온 건데 그들이 주님을 죽인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라. 믿는 사람 중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밖에는 오픈이 안 됐죠. 그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뭐 거듭난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 아니라 뭐죠? 왕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게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환란 때 오시기 전에 환란 때 지상에 오시기 전에 환란 때 누가 전합니까?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들이 이걸 전하게 되십니다. 천사들이 전합니다. 환란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병든 자 고쳐주고 문든 병자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마귀 내쫓고 값없이 받았으니 그냥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네, 이거 문둥병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래요? 예. 어떻게 살립니까? 완전히 죽은 자를. 송장할 말이죠. 완전 죽어서 썩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옛날에 뭐 냉동 아줌마가 뭐 얘기해가지고 나도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나 그게 가짜라고, 나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신감있게 할 수 있는지. 예. 어떻게 냉동실까지 들어가서 살았다가 그런데 너무나 신감있게 간증을 해가지고 정말 안 믿을 수 없더라고. 예.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거 없어요. 아 그럼 모든 면을 못 고치니까 야 이거 뭐 어떡하냐 이렇게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우리 뭡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그거를 이길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주님이 치유해 줄 수도 있고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보고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다 보면 병도 치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죠.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목적 우리가 필요한 거 요거 뭐 조금 주고 안 주고 뭐 요게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뭔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나라가 얼마나 크다는 걸 그걸 먼저 구하라. 그러면 다 된다는 게 뭐죠?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할 때 부모가 돼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 공부한다고 그러고 아무 있어봤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 시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시대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도록 말이죠.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준 목적이에요. 그러려고 우리 이 땅에 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데려갔지, 여기 내버려둘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값없이 주라는데 실제로 요즘에 신용사 받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치료해주고 돈을 되게 받잖아요. 옛날 무슨 뭐 어떤 권사님도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가 그냥, 잠깐 돌아가셨다가 그냥 혼났다는 간증도 들었는데 예, 엄청나게 돈을 받죠. 부자 됩니다. 요즘에 그 신윤사 받은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되죠. 예,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이 오셔야만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겉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 요즘에 전도자들이 이걸 합니까? 아니 돈 없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권능을 줬잖아요. 그죠? 주님과 같은 권능을 줬다고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요. 성령으로 인태해가지고 나셔가지고 맨몸땡이로 가셔도 말씀 한마디면 창조 주니까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믿고서 그냥 한 푼도 안 가지고 어디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죄의식을 느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소화해야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가?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나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이것처럼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데, 이것처럼 굵직하게 정말, 아무것도, 하다 보면 누가 주잖아요, 돈을. 지갑이 숨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니까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그랬죠. Divide. 나누라.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한 거고 어디에 속한 거고 이걸 잘 나눠야지. 그냥 두루뭉술로 했다가는 이거 괜히 죄의식 느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죠. 이걸 고지고대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다 오히려 걸려 넘어지죠. 그렇다면 예수전도에서도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금방 게 안 된다고요. 근데 옛날 성경에 분변하라 그랬죠. 분변. 분변이 나누는 거거든. 나눌 분자. 그래. 그래.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그 저 잔 학계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석 성경을 만들었는데 맨 앞에다 그걸 썼어.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라. 이 말씀을 다 표제로 써놨어요. 그 주석 성경을 만든 사람이죠. 그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 전도서기학교는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이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말이죠. 이거 깨닫게 되면은 이건 뭐 엄청난데 이게 처음엔 잘 몰라요. 사무사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깨달아줘야 돼.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배워서. 깨달아줘야 됩니다. 깨달아줘야 돼. 이게 비춰져야 돼. 그래서 술을 풀려야 돼. 내가 깨달아주면은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내가 반쯤 깨달은 거 얘기하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흔들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개돼지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개돼지.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는 양만 있어야 되죠. 근데 새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거든. 그런 목사님은 어떤 데는 동물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는데 정말 사람이 얼굴만 사람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말이죠.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런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뭐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하여튼 그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나누어서 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 말씀에 따른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뭐라 그랬죠? 속한 줄 알라. 이런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돌보십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은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게 하라. 그러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분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잘 분별하라.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경향인가면 성경을 한국 사람에게 적용시켜. 한국 사람한테. 유대인에게 안 하고 이걸 한국 사람한테 적용시킨다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바로 아전인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여기는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가 그 속에 영적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속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각자가 다 이 말씀의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든데 각자가 이제 소화하는 만큼은 소화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는 거 어때? 나중에 가면 또 풀려요. 나중에 가면.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의심나도 그냥 주님 의심이 납니다 하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또 알았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안 풀려요. 아, 11절. 우리 한번 그 10절.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겉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사도바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9장 9절.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가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에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거는 당연히 주신다.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어느 성읍이나 촌락에 들어가든 거기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아 너희가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이것도 사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기도하다가 사도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바울도 이제 처음에 빌립보지마에 갔을 때 처음에 기도를 했잖아요. 강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루디아 여인을 만났죠. 하나님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유학했죠. 그게 루디아 집에 계속 있었다고요. 전도라는 거. 바울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12절. 그 집에 들어갈 때 문안하라.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의 화평이 그 집 위에 내리게 하고 만일 합당치 못하면 너의 화평이 너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옛날 그 기생 라합 있죠. 라합이 이제 정탐꾼이 둘이 갔을 때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다 같이 11장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1장 몇 절인가 하면 31절이네요.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더라. 평안하게 영접하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리고가 망했을 때 그 가족 라합하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죠. 14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운이라.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그 핍박받을 때 발에 먼지를 떨어고서 간 적도 있고 사도 바울하고 그 제자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사실 우리도 전도하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할 건 적용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교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소화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곳입니까? 물론 죄악이 많은 곳인데 어떤 죄를 많이 진 곳입니까? 그가 그 성적인 죄를 많이 졌죠. 음란한 죄, 그죠? 음란한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가 동성연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니까 막 그냥 관계하자고 문을 부시면서 막 끄집어내려고 그랬죠. 그 얘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죄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을 거부하는 죄가 더 무섭다는 얘기죠. 주님을 거부하는 게 더 무섭다는 얘기죠. 그게. 왜냐면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죄가 더 무섭다. 이걸 얘기해.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하다 보면 예수 안 믿고 잘, 그 아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형평의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 표준으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전자가 사실은 더 악한 사람이죠.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라. 우리 안에도 아버지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렇죠? 우리 안에도 아버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양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리란 얘기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리 뭐 개, 돼지, 그 다음에 새, 뭐 뱀 뭐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의도를 알아야 되죠. 심지어 이사야 56장에는 몰지카가 목자를 개라고 그랬죠. 짖지 못하는 개. 짖지 못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처럼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물론 그때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양 아닙니까 우리도. 구약시대 때 양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그러나 지금은 누가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양이죠. 양입니다. 그건 같은 양이지만은 저들은 백성으로 양이고 우리는 다른 우리에 있는 또 다른 양인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양들이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보낼 때 이런 심정이겠죠. 근데 보면 사람들을 조심하라 했다고요. 사람들을.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이 제일 무섭죠. 밤에 어디 산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회가 나옵니다. 공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그 거룩한 공회가 언제 된 건가 하면 옛날 캐톨릭의 종교를 통합할 때 그때 서기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때 이제 공회가 생겼습니다. 공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그래, 그걸 만들어 놓고서 사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한 신경이 아닙니다. 왜? 그거를 왜 사도신경이라는가 하면은, 캐톨릭의 그 교황이 바로 사도다. 그래서 초대 사도를,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 교황이면 사도는 베드로고, 그 사도권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교황이 받았다고. 그리고 밑에 또 사제들은 그 제자들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회를 만들어 놓고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뜻을 뭐로 막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네? 어떤 분은 뭐로 목사님은 뭐, 거룩한 교회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그렇게 했다는 건 성경에 나타난 게 없죠. 우리는 뭐 예수께서 믿음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항상 믿음되는 거죠. 요즘 어떤 평신도가 신문에 내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걸 자꾸 이렇게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난 거 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공회가 바로 그때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이 와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죠. 21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말이죠. 22절까지 한번 한 음성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래? 다시 시작.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딘다 그랬죠? 끝까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딘다. 2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 그럴 때 말이죠. 구원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도 구원받고, 지옥으로도 구원받는 이 구원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여기서 구원은. 환난 가는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입장에 환란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거는 어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죄라는 장소에서 의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살인 다 돼 있어요. 아니, 앉으세요. 여기 다 자리가 다 돼 있어요. 오세요. 자리가 다 돼 있다고. 자기가 딱 9명 맞춰놨는데. 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말씀은 항상 그때 당시 조금 이따 일어날 사건도 얘기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당시에 잠깐 33년 동안 살아계실지라도, 그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포괄적으로 영원까지 내려다보고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딱 어디에 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 같은 사람들이 예언한 것도 보면은 어떤 데 정신이 없어요. 이게 어느 시대에 얘기한 것인가? 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참 읽다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요.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나누어서 분간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한번 영배부려 하는 생각이 들뜬다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나 정말 겸손한 목사님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목사님들도 성경을 볼 때마다 꿇어 앉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적당히 볼 때가 있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 상태를.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전이 훼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를 세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은 대답을 세 가지로 대답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참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이벤자에게 화가 있으라니까 왜 아이벤자에게 화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또 어린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젖먹이는 거는 본적으로 어린애들 대해서 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젖먹이는 자를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로마 군대가 들이닥치는데 도망가야 되니까 안식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죽으니까. 요즘에 모세람들 보면은 그 뭐, 라마단이라 그러네 금식기간 그때 오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몇 전에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주님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려고 오셨는데 배반당했잖아요. 거절당해 죽으셨잖아요. 네? 주님이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천사들이 환난 때 그 복음을 또 전하죠. 주님이 재림하니까 참 이제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결국은 주님이 오시기 왕으로 이 땅에 출현하기 직전에 꼭 이렇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 당시 이 땅에 성육신 했을 때도 어려움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다시 재림할 때도 어려움이 온다고.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다가 환난을 당하고 막 그냥 이방인들에게 막 짓밟히고 죽잖아요. 그것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속이. 그거를 잘 보자면 성경 전체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죠. 한번 10장 몇 절인가 하면은 23절.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리라. 제자가 자기의 선생같이 되고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비엘세벌이라 불렀다면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워 말라. 가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인자가 올 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그랬죠? 인자가 올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성읍을 못 도착했습니까? 2000년 후인데, 그건 이거 언제예요?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거부당했잖아요. 거부당했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모든 동네를 못 다닌 거야. 모든 동네를 못 다닌 거라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사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죠. 여호와를 거역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성육신했을 때 성자를 거역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7장 가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너희가 영광을 죽였다 이렇게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가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잘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가 보이고 오른편에 인자,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어떤 것을 봤다 그랬죠? 서신 것을 봤다 그랬죠. 서신 것. 주님이 섰다 하면 오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까지도 돌로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연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들이 그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내가 왕이다 천국에 갔다, 그런 것들이 연기가 될 뿐이야. 이게 연기된 기간이 지금 2000년 지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은혜 시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더러가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앞으로 완악하지 않고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게 되느냐.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나중에 받아들여야 될 때는 그들이 주님을 거역했는데도 그 받은 대가 은혜가 엄청난데,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또 어떤 한국 사람들은 14만 4천이 한국 사람이라고,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좌우간 이거를 이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깊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전체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옛날 2000년 전부터 또 아닌 뭐 창세부터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그 경륜을 전부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 공부해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생이 종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여기 높지 못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핍박받는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핍박받는 면에서 주님을 그 바알세불이라고, 그 마귀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왕의 그 졸개,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너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는 높고 낮은 것은 핍박을 얼마만큼 받는 면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핍박을 얼마만큼 받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고 다 감당하고 대부분 다 순교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들에게 한 얘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순교할 수는 없죠. 우린 감당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요.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에서 전파하라. 지붕에서 전파하라. 귀 속에서 들었는데 전파는 지붕에서 하라. 이 뜻 속에서도 물론 지붕에서 전파하겠지만은 우리 지붕에서 요즘은 전파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지붕에다 안테나 세워놓고 전파하잖아요. 그죠? 방송으로.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고 한 얘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가슴을 넓혀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모르겠어요? 뭐, TV를 모르겠어요? 뭐, 인공위성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넓혀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겠죠. 2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딘지 아시는 분?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확실해요?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땅속에 있다고. 어디 지옥이 먼데 있는 줄 알아요. 블랙홀이 지옥인 줄 아는데 땅속에 있다고요. 불이 어디 땅속에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고라당이 어디로 꺼졌죠?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그래서 삼켜버렸죠. 땅에 있습니다, 땅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옛날 성경에 보면 영혼과 몸이라 그랬죠. 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버린다. 영이라는 건 주님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버리죠. 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버리는데 몸은 그냥 타버리죠, 들어가자마자. 근데 혼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한번 34장 10절로 한번 15절 보여요. 이사야 34장.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이 말씀을 보고, 지옥은 쓰레기 태우는 곳이다. 불타는, 그렇게 그,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사야 34장 7절.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주님이 재림할 때죠.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이 해라. 시온은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뭉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이건 주님이 재림했을 때 땅에 이루어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땅 속에 있는 그 영원토록 고통받는 불못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그냥 잠잔다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보자면 이거를 혼동할 수밖에 없죠. 우리 29절부터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끔찍이 위했으니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정말 우리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불꽃같이 보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도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다 머리카락 하나 셌다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말을 그러대. 뭐 샤워할 때 머리카락 툭 떨어지니까 주님이 하나 뺐겠지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머리 많이 빠지신 분들은 주님이 좀 바쁘시겠어요. 예. 나는 별로 안 빠지니까 좀 안 바쁘실 것 같고.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빠진 것도 은혜가 빠진 것도 은혜가 정말 그때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씩 약점이 다 있죠. 나는 머리 안 빠지면 다른 약점이 있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각자 약점이 자기만 하는 약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말이죠. 우리가 안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있는 거나 다 해줘보세요. 다 해줘보면 주님 안 바랍니다. 예? 안 바란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족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뭡니까?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다 은사를 똑같이 몽짱 다 줬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야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읍시다. 34절 넘어가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함이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37절까지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랬어요. 야 너희가 이제 칼을 사라 그랬어요. 칼을 사라고. 이것도 지금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왜? 싸우라고. 검이란 건 싸우라고 필요한 거지. 뭐, 이건 가지고 뭐, 파나 쓸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이게. 싸우라. 그런데 이것도 시어미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미? 싸우라. 여러분, 나같이 그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 나오죠? 하나의 말씀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 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옛날 성경 좌우의 날쌩검 그랬죠. 좌우의 날쌩 그러니까 나는 날쌩이 날아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날이 섰다는 얘기죠 그게. 좌우의 날선검이죠. 날쌩이 아니라 날선검. 우리 좌우의 날쌩검이라는데 이게 날선검. 그러니까는 양쪽에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품별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니까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드러내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은 진리를 받은 사람은 칼을 받은 거죠. 칼을 받은 사람이 말이 나고 칼이 나오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을 때는 거슬리는 겁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 그게 뭡니까? 전쟁이 있어야 평화가 없는 얘기죠. 전쟁 없는 평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꼭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영원 무궁한 평화도 주님과 이 땅의 이 엄청난 암흑했던 전쟁이 인간과의 전쟁이 물론 상대도 안 되지만 그게 있은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 그러는데 우리 잘해보자고 평화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는 평화로 세상을 정복한다 그랬어요. 평화라는 게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평화롭지 평화롭 수 없을 때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개신교, 캐톨릭, 불교, 유교 뭐 모슬렘까지도 뭐 하나가 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 이게 평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한다고 그러니까 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가정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싸움에서 이겨야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누님이 제일 먼저 믿었는데 우리 누님이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 자신이 또 칼이 되는 것이다. 그럼 나같이 그 다니엘 9장 25절 보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예언한 게 있는데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장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가 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주라는 건 7년 얘기하죠. 그렇죠? 중간이라는 건 3년 반을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11장 다니엘서 11장 몇 절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